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 속담에 동양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라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의 이 말은 동양도 주지 않으면서 쪽박까지 깨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양은커녕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더 나아가 그의 부모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라본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서 그것이 죄의 결과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주이시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현재형으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루살렘 동문 바깥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그 기혼샘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마지막에 고이는 곳이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기혼샘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533m나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혼자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고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후에 눈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눈에 진흙이 발리게 된 것은 누군가가 발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일반인보다 훨씬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던 손을 굉장히 또렷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가기 전에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그와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후에는 눈을 뜨고서 돌아왔습니다. 그 밝은 눈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또렷하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심학규가 공양미 300석의 재물이 되어 바다에 던져진 딸 청의 효심으로 눈을 뜨게 되어 딸을 보게 되는 장면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할 정도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그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사건을 보고서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두 번이나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라고 물었고 그는 동일하게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완전히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게 된 사람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자 그대로 처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을 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므로 어둠만이 가득했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다면 그가 눈을 뜬 후에 이전의 삶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했던 두 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눈을 밝혀주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역전 골든 골을 넣지 않으시고 역전 끝내기 홈런을 날리지 않으셨다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 마을로 향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빈 무덤과 천사를 본 일에 대한 증언과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에 관한 증언은 그 두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했음에도 그 내용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2인칭이었고 과거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마침내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멈추려고 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예수님을 강권했습니다. 강권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힘을 사용해서 상대를 설득하다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상대방이 내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대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면의 사람을, 실상은 초면이 아니지만 두 사람의 의식으로는 초면입니다. 그토록 강하게 권해서 집 안으로 데려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강변을 산책하다가 거기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작정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저는 선약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요청해서 제발 우리 집에 하룻밤이라도 머물고 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상대방에게 끌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적한 곳에서 쉬실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에서 사역하실 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사역은 끝날 줄 모르고 몰랐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께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겨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하신 후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과 물고기를 나르느라 몹시도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눈 음식으로 빈 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고서도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떼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때도 동일하게 빵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즉 축복한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의 사건과 최후의 만찬의 때는 동일하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이 말씀 빵을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이 네 동사의 표현은 오병이어 때도 있었고 최후의 만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한 식탁은 단지 한 끼를 위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과 사흘 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해주는 매개체였고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했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과 가진 만찬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구절에서 두 단어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눈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이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가 깨우침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이전에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둘째로 강조하는 부분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다에서 밝다라는 단어입니다. 밝다는 열리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그 두 사람은 스스로 자신들의 눈을 밝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가 젖먹던 힘을 다해 눈에 힘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특별한 신체 복원 능력이 있어서 볼 수 없었던 눈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뀐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실 때까지 그는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익은 진흙을 발라주실 때 주님에게 있는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나 엠마오 마을로 온 두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우리가 가진 총명함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살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제네바 한인교회는 서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동유럽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사 수련회와 같은 모임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서유럽이라고 하고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을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물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중유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여름이면 한 지역에 모여서 3박 4일 정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는 선교사들에게 사역지를 떠나서 재충전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귀국하던 해에 동유럽 선교사 수련회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열려서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장에 도착해서 등록하고 그 핸드북을 받았습니다. 핸드북 뒷표지에는 수련회 일정표가 있었고 뒷표지 안쪽 면에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라는 21개로 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등록을 해주세요. 아동들은 한국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서 담당해 주십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마치면 가시기 전에 열쇠와 명찰을 꼭꼭 반납해 주세요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땡땡땡 형제가 원가로 봉사합니다. 지압, 부항, 짐. 그는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참석한 형제였습니다. 불현듯 그 형제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수년 동안 제 손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상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손목을 위로 접을 수 없었고 손목을 누르면 통증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못했고 좀 무거운 것을 들고 나면 손목이 시큰거리기도 했습니다. 외국이라 병원을 찾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둘째 날 점심때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부항 컵을 붙여 피를 뽑아본 적도 없었고 침을 맞아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형제는 제 손목을 만지더니 손목이 많이 굳어있네요. 심하게 부딪힌 적 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어떤 사람과 심하게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아팠던 적이 있었고 또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손목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손목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침으로 손목을 여러 번 찌르고는 부항 컵을 몇 번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손목에서 검붉은 피와 엉긴 피가 나왔습니다. 다 한 후에 서서히 괜찮아질 거니까 의식하지 말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손과 팔과 어깨에 침을 놓아주었습니다. 손목에 부항을 뜬 후부터 손목이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에 땡땡땡 형제가 원가로 봉사합니다. 지압, 부항, 침이라는 문장 앞에 다른 단어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형제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저는 안경을 쓰고 있을지라도 사물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멀쩡한 두 눈을 갖고서도 제 몸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비록 세상의 사물은 볼 수 없었지만 손으로 제 손목을 잡기만 해도 제 손의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에 관해서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동행하시는 그분이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저물었고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아무리 성한 눈을 갖고 있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또한 그분의 계획과 뜻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창문을 연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에도 그것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은총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창문을 연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발라줄 때까지는 주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총이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절망과 공포, 좌절과 슬픔으로 슬픈 빛을 띨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로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성경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셨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총이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만 그런 사랑과 은총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랑과 은총을 입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동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